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을 소용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3년 기한으로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제가 한국을 떠난 것은 1998년 9월이었습니다. 제네바에 도착한 저는 먼저 3년 동안 그곳에서 혼자 사는 데 필요한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TV 수상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전자상가에 들른 저는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적 브랜드의 전자제품이 절비한 가운데 한국산 제품들은 한 귀퉁이에서 가장 싸구려 제품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았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서 제 값을 받자는 삼성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전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날 한국산 제품 중에서 가장 싼 TV 수상기를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제 마음이 영 편치를 않았습니다. 한국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한국 유수의 전자회사들과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전자회사들 간의 현격한 기술 격차를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듬해에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다가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장을 만났습니다. 프랑스 내에 있는 삼성전자 모든 지사들을 총괄하는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분은 당시 삼성전자의 휴대폰 애니콜이 프랑스 휴대폰 시장 2%를 점유하고 있는데 5년 이내에 유럽 대륙에서 3위 이내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그분은 거리낌 없이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이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한국산 제품들이 싸구려 푸대접을 받고 있는 유럽 대륙에서 그분의 말은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10여 년 전에 제네바의 전자상가에서 가장 싸구려로 푸대접을 받던 삼성전자의 TV는 세계 제1의 TV가 되었습니다. 전자제품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삼성 TV는 최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프랑스 휴대폰 시장을 겨우 2% 점유하고 있던 삼성전자의 휴대폰 애니콜은 프랑스와 유럽 대륙을 넘어 전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20%로 노키아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고 북미 대륙에서는 점유율 23.7%로 노키아를 제치고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세계 어느 나라 공항 어느 도시에서도 삼성 광고판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오대양 육대주에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을 아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작년 1년 동안 일본 전 전자회사의 이득금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 한 회사의 이득금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삼성전자는 명실공히 세계 제1의 전자기업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치도 못했던 일입니다. 지난 2월 12일은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탄생 100주년 기념일이었기에 기업인 이병철 회장에 대한 언론의 다양한 조명이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기업의 영속성이었고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 완전 기업을 추구했습니다. 완전 기업은 이윤 창출, 최고의 품질, 적정 가격이었습니다. 이처럼 완전 기업을 통해서 기업의 영속성을 꾀하기 위해서 이병철 회장은 인재 제1주의를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각 계층의 최고의 인재를 발탁해서 완전 기업을 이루어감으로 기업의 영속성을 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삼성그룹만의 독특한 시스템과 기업 문화를 창출했음도 물론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이병철 회장의 토대가 없었던들 오늘날처럼 세계적인 기업으로서의 삼성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기획물을 접하면서 제게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틀 전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선수 김연아 양을 응원하는 한국인의 심정으로 한국 기업인 삼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세계적 기업으로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교회와 기업을 비교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기업처럼 신학교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고 완벽한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면 완전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교회의 영속성을 꾀할 수 있겠는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그 이유인즉 교회와 기업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주체는 사람인지라 인재를 발탁해서 완벽한 시스템과 조직을 이루어 나감으로 완전 기업을 통한 기업의 영속성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는 통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주째 살펴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스디아 안티옥의 유태인 회당에서 행한 설교의 도입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출애굽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친 뒤에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사사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막을 내린 뒤에 이스라엘에는 왕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는데 사울 왕조는 그의 당대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뒤이어 왕이 된 사람은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1천여 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바울의 설교는 관점이 전혀 달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나안 원주민을 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그의 당대에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1천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그 역사의 주체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한 인간의 인생과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본문 22절 하반절에 이르러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를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대체 내가 누구냐고 물으셨고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사렛 빈민 출신 초라한 몰골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천명하심으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첫째,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이요. 둘째,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교회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도구일 뿐이고 그들을 도구 삼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교회를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애당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국력을 기울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40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바빌로니아의 침공으로부터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제국을 도구 삼아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토록 하셨지만 추후 70년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초토화시켜버리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토해버리셨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땅이 된 터키는 신약 성경의 보고입니다. 바울의 고향과 바울을 배출한 안티옥 교회가 그곳에 있었고 바울의 1, 2차 전도 여행지가 바로 그곳이었고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처럼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개척했던 7개의 교회도 모두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그곳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도시가 폐허화되면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대륙에서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가 소용돌이 치는 자연재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위축되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 그 교회들을 폐하신 것이었습니다. 북한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었던지 한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습니다. 그 많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공산당의 위력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산당을 도구삼아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럽 대륙 자체가 온통 기독교 대륙이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그곳의 예배당들은 텅텅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세우셨던 성전과 교회들을 폐하셨는지 우리는 그 까닭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또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저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제사장들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판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가장 인재들로 구성되어 가장 거대한 조직과 시스템을 갖춘 집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내에서 유대교의 시스템과 조직에 필적할 수 있는 조직이나 제도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그 막강한 조직과 시스템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바른 관계를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제도와 시스템을 절대히하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제도와 조직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 역시 유태교의 조직과 시스템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예루살렘 성전도 유태교의 조직과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이기는커녕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폐하신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세우신 성전과 교회들을 폐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원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성경은 모두 필사본에 근거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원본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예를 들어 모세가 직접 쓴 모세오경, 바울에 의해 기록된 바울서신들 그 원본이 남아있다면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성경의 원본 그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느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3000년 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도 예루살렘의 그 모습 그대로 버티고 있다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벽돌로 된 그 성전을 절대시하느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일구는 일은 경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세우셨던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곳에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그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 때문에 2000년 전 바울이 그 교회 교인들에게 써보낸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빛이 바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들, 성전과 교회들을 폐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와 관련해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 교인이 많다거나 예배당이 웅장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그 성전에는 항상 유대교인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유대교인들이 북새통을 이루는 그 거대한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거짓말이라고 판정하셨습니다. 둘째, 교회가 세상의 기업처럼 인재들을 불러 모아서 완벽한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그 시스템과 조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첫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 교회는 유대교처럼 인간이 만든 조직과 시스템을 절대시하고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교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완벽한 시스템과 조직을 갖춘 거대한 집단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전락시킨 그들은 한낱 강도들의 집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교인 수는 얼마든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대박해 시에 반대로 태평성세에도 교인들의 수는 언제나 감소했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통해 언제나 그 시대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반드시 교인의 수가 계속 증가해야 된다는 것은 인간의 단순한 생각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교회를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개척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개척한 사람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교회들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 교회들을 폐하심으로 그들이 추구했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도록 지금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흔적이 오직 폐허로만 남아있는 터키 땅과 고린도 같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과 더 강렬한 부딪힘을 갖게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속성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 또한 성경과 무관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창립 4년 7개월째를 맞고 있는 우리 교회는 해마다 교인 수가 증가해 왔습니다. 각 봉사팀장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구역장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는 우리만의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다른 교회와는 달리 우리 교회는 전임 교역자들에게 교회가 사택을 제공해 주지 않음에도 기꺼이 헌신하기를 자청한 소명에 찬 젊고 유능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개신교 양대 성지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 보존하는 사명을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좋은 교회의 조건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위해 언젠가는 교인 수를 줄어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화진에서 지키려 하는 진리의 정신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참된 교회, 거룩한 성전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의 조건은 완벽한 시스템, 조직 혹은 웅장한 예배당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참된 교회, 거룩한 성전으로 일구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인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일군 개개인의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세상의 비판을 넘어서 아예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했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오늘날의 성전은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건축물은 단지 예배당일 뿐 참된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부패했다면 그것은 목사인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를 참된 교회, 거룩한 성전으로 일구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이 땅의 교회를 허물어뜨려 왔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쫓고 하나님보다 인간의 시스템과 조직, 인간 자체를 더 절대시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교인 수의 증감에 상관없이 예배당의 소유와 크기에 상관없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참된 교회, 거룩한 성전으로 일구어 가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 시대의 역사 속에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타락했다고 한탄해 왔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참된 교회, 거룩한 성전으로 일구지 못한 내가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려 온 장 본인님은 애써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가치를 더 절대시했습니다. 인간의 조직과 제도와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를 비판함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 교인 수의 증감, 예배당의 소유나 크기, 제도나 조직의 형태가 좋은 교회의 조건일 수 없음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 내 자신을 참된 교회, 거룩한 성전으로 일구지 않고서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결코 좋은 교회일 수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인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음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자신을 참된 교회, 거룩한 성전으로 일구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 땅의 교회와 이 시대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십시오. 한 인간의 인생과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